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미래란 지시란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지 않으면서 계속 예배드린다, 신앙생활한다, 뭐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몸을 산재물로 드리지 않은 채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변화나 성장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것이죠. 간증도 뭐 예수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도 식어서 심드렁해집니다. 미지근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 오실 때 교회를 하잖아요. 성경이 계시하는 가장 큰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결혼합니다. 가장 뜨거운 갈망 아닙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 신랑은 오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랑과 한 몸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뭐라고요? 네,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랑이 머리면 신부는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뭐 떴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봐야죠. 우리를.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데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훈련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재팬 빌립보도 그래서 재팬 빌립보 한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 귀족들과 고위급 장교들이 휴가를 즐기던 휴양 도시입니다. 분위기 대충 알겠죠? 근데 이 로마 제국과 고위급 군대 장교들은 옷을 좀 뭐랄까요? 뻔뜩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막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막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망토를 걸치잖아요. 토가라고. 이게 자주빛이 왕의 색깔이거든요. 자주빛 그 토가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나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신분의 상징으로 토가라는 자주빛 고급 옷감으로 만든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토가를 만드는 값비싼 자주빛 옷감 매장을 운영하던 여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사장님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빌립보시로 가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디바인 컨택.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로 루디아가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집이 대저택이었을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 루디아의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 배운 다음에 바울이 계속 이 교회 목회하면서 계속 이방인의 사도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당시에. 그런데 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소아시아의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될 때는 버렸어요. 아, 난 몰라. 근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물질과 기도와 사랑과 용기와 격려로 헌신했던 거예요. 동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고 칭찬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 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뭐 이런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섬기고 예물 드리고 시간 내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전부 다 뭐냐, 이 땅에서 다 갚는 거 아닙니다. 직분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냐, 빌립보 교회 같이 그리스도에게 몸을 드리는, 바울이 몸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릴 때 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바울의 영을 감동해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세요. 빌립보서 4:9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왜 영광 가운데냐? 지금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죠. 어린 양 예수,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인데 유다지파의 사자인데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존귀와 부와 영광과 장수와 모든 것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린 성도들 진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만한 이런 삶을 살았던, 모든 일상을 살았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있는 지성소에 그 은혜 영광 주님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기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약 10년이 지난 주후 60에서 61년경, 그러니까 개척하고 한 1, 2년 지난 거예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감옥이지만 가택연금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연구해보고 나서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희락의 복음, 기쁨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여요.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신서인데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서는 한 100번 읽어야 돼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황제가 재판해가지고 너 사형이야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데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은 조금도 없어요. 두려움의 낙심은 조금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이게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고 정치가고 재벌이고 아무리 뭐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이거가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또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가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왜냐? 갇혀있는데 경호원들이, 로마 그 군인들이, 황제의 근위병들이 자기를 24시간 교대 근무에 방 지켜주고요. 또 셋집인데 그래도 중요한 정치범에 속하니까 왔다 갔다, 사람들이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뭐 경호 받아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누구든지 영접하면서 로마의 고관대작 신기하잖아요. 뭐 군인들, 자기 제자들, 뭐 유대인들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을 한 30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기쁘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하다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있을까요?
있죠.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순종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장났다가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게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자고요.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집니다. 그때 우리 몸이, 우리 몸에, 우리 모함과 몸에 성령의 권능이 흘러 나타나요. 말하는 것, 표정이나 모든 것이. 몸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잖아요. 신랑이 죽기까지 자격 없는 신부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기쁨과 또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의 몸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결국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몸을 드립니까?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이런 류의 실망을 두 책에서 잘 다루었어요. 첫 번째 책이 뭐냐고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읽을 필요는 없어요. 추천만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실망할까요? 실망한 증거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몸을 들이지 않은 채로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죽을 몸에 묶이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숙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몸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믿는, 같이 믿어도 믿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믿는 성도들도 있고 가족이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또 세상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 이 충돌이 난다고요. 성령은 계속 그리로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막 이렇게 우리 속에 성깔들이 나타나. 이거를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고민할까요? 사랑하는데 왜 고민할까요?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드릴 때 어떤 일을 하냐? 내 몸을 드릴 때, 그리스도에 드릴 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 일치되는, 하나 되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훈련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수천의 성도도 있지만 다 정도가 다른 거예요. 헌신, 몸을 드리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죽게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몸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고민이 나의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몸입니까? 그리고 자기 몸은 끔찍하게 챙기잖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몸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와 내 몸은 따로 놉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내 몸은 따로 놉니다. 그럼 어때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그때 내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됩니다. 그래서 다 신부, 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말 정확해요. 감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몸을 섬기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데도 더 괴롭게, 더 고통을 주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네가 뭐 사도야, 네가 뭐 더 고통을 주려고. 아,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에 어디든지.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다른 하나는 착한 뜻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몸을 섬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악취를 풍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제사장 나라에 왕으로 세워놨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그 두 아들 홍리와 비누아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느냐, 향기로운 제물 같은 섬김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육간에 복 주십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뭐 많이 하지만은 자꾸 엉뚱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첫 포인트가 딱 어긋나면 그때부터 계속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 일상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만 성도 아닙니까? 온 나라의 곳곳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활동합니까? 뭐 나라 높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국회도 있고. 착한 뜻으로 순수한 동기로 섬길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때 심령과 환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는 영광 가운데 복 주시는, 이게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져야 열방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섬김의 동기가 잘못되면 악취를 풍깁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몸을 드려야 돼요. 순수한 섬김과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을, 순수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섬김에 은밀한 중에 보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모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많은 다른 교회나 수많은 선교지나 이렇게 많이 또 사역자들을 보잖아요. 성도들을 보잖아요.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부모들이 아름답게 섬기면 그 당대가 아니라도 후대에 희한하게 아빠 찬스, 부모 찬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수없이 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봐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런 두 종류의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섬긴 드린 섬김과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섬김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시던 불과 은근키가 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뭐 교회란 하나님이라 한다는,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제자, 체제. 주 오셔서 거룩한 체제, 죄가 없는 체제를 이루신다니까요. 몸체자. 죄가 앞으로도 이제 창궐해질 거예요, 열방에. 그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 기뻐하는 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몸을 드릴 때 주님이 복주실 만한 그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 그러나 몸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주님의 곳간에 추수하여 드릴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을 닮은 첫 열매로 추수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두 종류의 섬김에 대한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너무 기뻐했겠죠. 그런데 하나는 듣고 어때요? 열받지 않겠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시기와 분쟁과 투쟁, 막 바울이 음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실망하고 부정적인 소식에 화를 낼 수 있었지만 긍정적인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이 땅에 속한 몸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그 치레로 하는 거 뻔히 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서 그걸 다 아는데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걸 바울은 확신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체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이라도 이런 시험을 막상 우리가 경험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나는 열심히 순수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 손해보는 것 같고 열받고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바울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열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것에 그냥 상심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몸에 아니 자기 육체의 생명에 아니에 집착했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드렸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드려서 힘들게 배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서 알려줍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실제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길을 드리기를 힘썼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어요. 지금 이 분노 유발 사회, 스트레스 유발 사회, 암 유발하는 뉴스 사회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면요, 여러분이 주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실망과 낙심과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대까지 부리는데도 이런 찬송을 마음의 중심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영원히 가는 것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몸을 드릴 순 없으니 마음을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레코드판이 고장났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긴다고 이런저런 고생도 좀 하고 했는 것 같아요. 마음고생.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보고 불쌍하다는데 저렇지 않아요. 더욱 섬길수록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깨달음, 지혜, 기쁨. 여러분 심령에 이 보물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